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난 7월 무단 월북했던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을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킹 이병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면서 해당 기관에서는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을 공화국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킹 이병 추방 일시와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킹 이병이 자백을 통해 미군 내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 등으로 월북했다고 진술했다며 지난달 킹 이병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에서 언급됐던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킹 이병에 대한 북한 당국의 추방 발표는 그가 지난 7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중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지 71일 만에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미사일 공습으로 폭사했다고 주장한 러시아 흑해함대 사령관의 사망과 관련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장관은 어제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만일 빅토르 소콜로프 러시아 흑해함대 사령관이 사망했다면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25일 흑해함대 본부를 겨냥한 지난 22일 공격으로 소콜로프 사령관 등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소콜로프 사령관이 러시아 고위 국방관리 회의에 원격으로 참석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 소콜로프 사령관은 회의 중 발언은 하지 않았고 해당 영상의 촬영 시점도 명확하지 않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국방부는 해당 회의가 이날 이루어졌다고 밝혔다고 영국 BBC 방송은 전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해당 영상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지금 확인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BBC는 러시아 국방부가 해당 영상을 공개한 이후 우크라이나가 소콜로프 사령관 사망과 관련한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서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벨라루스는 국가 방위를 위해 전술 핵무기를 포함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세르게이 알레이닉 벨라루스 외교장관이 밝혔습니다. 알레이닉 장관은 어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일 벨라루스가 침략을 당한다면 우리나라의 주권 수호와 영토 보전을 위해 어떠한 수단의 사용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알레이닉 장관은 자국 내 러시아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주로 방어수단인 만큼 그런 선택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는 해당 전술 핵무기의 사용을 러시아가 벨라루스 관리들에게 지시할 상황은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알레이닉 장관은 또한 벨라루스가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하는 시나리오 역시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벨라루스 국가안보 고위 관리는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벨라루스군이 핵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장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필요하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노르웨이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또 한 번의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미화 9,2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 무력 충돌이 일어났던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주유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사망자 수가 적어도 68명으로 늘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카라바흐 온부즈맨 사무소는 지난 25일 발생한 이 사고로 사망자 외에 105명이 실종되고 약 300명이 다쳤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빠져나가려는 수천 명의 인파와 차량들이 연료를 얻기 위해 주유소들로 몰려든 가운데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나고르노 카라바흐 주민들과 고통받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해당 지역에서 아르메니아로 건너오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이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왓슨 대변인은 또 해당 지역에서 폭력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살 곳을 잃은 이들을 위해 보건을 비롯한 긴급 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발표하고 있다면서 위생용품과 담요, 의류 등 필수 품목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는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1,150만 달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26일 현재 나고르노 카라바흐 내 아르메니아계 주민 약 12만 명 중 2만 8천여 명이 아르메니아로 들어왔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공영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미국이 직면한 노동력 문제는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내용 주목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 2021년 12월 이후에 4% 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일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인데요. 노동시장을 이끌어왔던 베이비 부머의 은퇴에 또 축적된 저출산 등의 상황으로 미국의 인구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세계 2차 대전부터 시작해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지금 미국의 그 인구는 7,600만 명 정도인데요. 인구의 중추였고 노동시장의 중심이었던 이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가 진행 중이고 또 그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노동시장을 떠나가는 2032년에는 미국의 노동 참여 인구 비율이 60.4%가 됩니다. 그러니까 67.3%였던 2000년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납니다. 물론 새로운 세대가 계속 노동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비중과 역할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자본시장에서 임금, 수요와 공급에 좌우됩니다. 요즘 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노동자 부족에 또 물가 상승이 겹쳐서 비롯된 임금 인상에 가속한데요. 노동력 부족은 지금 나아질 상황이 아니니까 기업도 바람직한 기업 운영을 도모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효과적인 해결책은 정부 차원의 이민 정책입니다. 싼 노동력을 찾아서 해외 공장을 두는 아웃소싱 방법도 있었지만 공급망 문제 등으로 정부 지원금 받고 본토로 돌아온 공장 때문에 노동시장이 더 과열했습니다. 해외 인력을 미국의 노동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이민 정책으로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해결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Oh, I really enjoy playing baseball. You can hit and catch and field and you got to hit the ball and it's really
네,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는 미국의 유소년 스포츠 비용입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시죠.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9월 27일 수요일이고요. 아침 9시 8분이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15도, 구름 많이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9월 28일 목요일에 북한입니다.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집니다. 하지만 평양과 강계, 평강, 청진과 선봉, 해산, 김영권 지역은 새벽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 최저기온은 상전이 4도까지 내려가고요. 북부지역은 10도 아래지만 19도까지 올라서 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9도입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가 18도, 개성도 18도, 신의주 15도, 원산 19도, 함흉 16도로 시작하고요. 평양의 낮 최고는 신의주와 함께 25도, 개성은 27도, 함흥은 29도까지 오릅니다. 원산 28도, 청진 24도, 해산 2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먼바다 쪽이 오전 한때 구름 많고 또 비가 내리겠지만 대체로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에 1.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앞바다 쪽이 오전에 구름 많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입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오후에 물결 높아지고요. 먼바다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9월 28일 목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정부가 중국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강제 노동 등을 이유로 중국 기업 세 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국제 무역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연례총회에서 중국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이 30년 만에 요단강 서안을 방문했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 기업들의 제재를 단행했네요.
네, 미국 국토안보부가 26일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에 따라서 중국 기업 세 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신장 텐맨 방직회사, 신장 텐산 모방직, 그리고 신장 중타이 그룹 등 세 곳으로 이들 기업의 제품들은 27일부로 미국 수입이 금지됩니다.
예,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이라는 게 미국의 국내법인 거죠?
네, 맞습니다. 2021년에 제정됐는데요. 이 법은 중국 신장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에 협력하는 기업이 만든 제품 역시 미국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그 이릉 추정의 원칙을 담고 있는 법이네요.
네, 맞습니다. 전제된 내용을 반박해서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신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강제노동을 통해서 생산된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하고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한 수입이 금지됩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법을 제정한 이유, 그 중국의 신장 자치구 소수민족의 인권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중국 최북서쪽에 위치한 신장 자치구에는 위구르족 등의 소수민족이 약 1,100만 명 정도 거주합니다. 이들 대다수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인데요. 미국 정부는 중국이 이들 소수민족을 집단시설에 강제 수용하고 강제 노동을 시키는 등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정책의 핵심 요소로 강조하면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강하게 압박해 왔습니다.
네. 자, 중국의 신장 지역은 면화를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요?
네, 2020년 기준으로 신장 지역은 중국 전체 면화 생산의 87% 그리고 전 세계 생산량의 약 20%를 담당했습니다. 미국의 강제노동 금지법의 여파로 미국 의류업계는 베트남 등 다른 동남아시아 등지로 대체 공급로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장은 또 태양광 발전 패널 제작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의 주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네네. 자,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그 법에 따라서 제재 명단에 올린 중국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세 곳을 포함해서 모두 27개 기업입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강제 노동을 하는 기업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유엔에서는 이 신장 위구르족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유엔은 약 4년간의 조사 끝에 지난해 이 신장 인권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유엔 인권 최고 보고관은 사무실은 이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극단주의에 맞선다는 이유로 위구르족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고 이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네, 중국 정부는 신장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는 자국의 내정일 뿐만 아니라 반중국 세력이 만들어낸 악독한 거짓말이라고 일축해왔습니다. 당초 중국 정부는 신장에서 강제 수용소가 운영되고 있고 그곳에서 인권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처음 부걸졌을 때는 아예 이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런 시설이 있다는 건 인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강제노동, 고문, 학대, 강제불임 등을 자행했다는 인권단체들의 보고서와 또 수용소 모습을 찍은 위성사진 등이 나오자 중국 정부는 결국 이 시설 운용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언어와 문화, 기술 등을 가르치고 극단주의를 막기 위한 일종의 직업 훈련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중국 당국이 지금도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유엔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현재는 모든 훈련생이 졸업했고 시설들은 폐쇄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가동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미국이 중국의 세 개 기업에 대해서 제재했습니다. 중국 정부 반응 나왔습니까?
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이른바 신장 강제노동 주장은 중국을 음해하기 위한 세계적인 거짓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또 미국 정부의 조처는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국제 무역 규칙과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면서 단호한 조처로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지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연례 총회가 진행되고 있네요.
네, 지난 25일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67차 IAEA 연례 총회가 시작됐습니다. 170여 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올해 총회는 29일까지 계속됩니다.
네, 자, 그런데 총회장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를 놓고 중국하고 일본이 충돌했다고요?
네, 개막 첫날인 25일 일반 토의에서 중국 대표로 류징 중국 국가원자력기구 부주임이 연단에 섰는데요. 류징 부주임은 일본이 이른바 핵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대한 핵안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 쪽 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일본은 다카이치 산하의 과학기술 담당상이 나서서 중국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다카이치 담당상은 방류 작업은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은 IAEA의 회원국이면서도 과학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중국만 부당하게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지난달에 일본이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자 바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러시아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 검역 당국인 수의식물위생감독국이 26일 성명을 내고 방사능 오염 가능성 있는 상황에서 일본 수산물 공급에 대한 중국의 제재에 동참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러시아 당국은 일본 정부에 다음 달까지 수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걸 요구했습니다.
네. 자, 다시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 IAEA 총회장 소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중국과 일본 대표의 공방 뜨거웠다고요.
네, 다카이치 담당상의 발언에 류징 부주임이 다시 추가 발언을 요구하면서 양측 간의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류징 부주임은 오염수 방류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다카이치 담당상이 다시 연단에 나와서 중국의 몇몇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방출량이 후쿠시마 원전의 5배에서 10배에 이른다고 반박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네. 자, 지리적으로 보면은 한국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이 한국 정부 쪽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한국에서는 이종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했는데요. 이 장관은 IAEA의 감시 감독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호 장관은 IAEA가 검토한 계획에 따라서 실제로 방류가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유럽연합, 또 최근 중국과 밀접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베네수엘라 등은 첫날 토의에서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번 IAEA 연례 총회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 또 어떤 게 나왔습니까?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IAEA의 사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나선 것도 눈길을 끕니다. 현재 사우디는 미국과의 협력하에 민수용 핵 개발 프로그램 도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압둘아지즈 빈살만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25일 연례 총회에서 IAEA와 전면적인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의 이번 조처는 민간 핵 프로그램 도입 목표 달성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단이 요르단강 서안을 방문했다고요?
네, 최근 비상주 팔레스타인 대사로 임명된 사우디아라비아의 나에프 알스다이리 주 요르단 대사가 26일 대표단을 이끌고 요르단강 서안 라말라를 방문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고위 관리들을 만났습니다. 사우디 대표단이 팔레스타인을 방문한 건 30년 만의 일입니다.
네, 자 수다이리 대사가 라말라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만나서 신임장을 제출했고요. 리아드 알 말리키 외무장관 등도 만났습니다.
네, 자 사우디 대표단이 팔레스타인을 방문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팔레스타인에 지지한다는 걸 재확인시키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수다이리 대사는 말리키 장관을 만난 후 팔레스타인 문제는 근본적인 기둥이라면서 지난 2002년에 사우디 왕국이 제시했던 구상이 앞으로 있을 협상의 초석인 것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때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시했던 구상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요르단강 서안, 동예루살렘, 가자지구, 그리고 골란고원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위한 정당한 결정을 대가로 아랍 측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는다는 내용입니다. 과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에 있어서 큰 진전이 있어야만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예. 자, 이번 수다이리 대사의 방문과 관련해서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말리키 외무장관은 수다이리 대사와의 만남이 역사적인 이정표라고 칭송했습니다. 또 수다이리 대사는 우리의 나라들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여기에 왔다면서 팔레스타인의 대의를 보존하는 건 중대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앞에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이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그 몇몇 아랍 나라가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 정상화했지요?
네,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모로코가 미국의 중재로 아브라함 협약을 맺고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했고요. 미국은 지금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교 수립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팔레스타인은 미국이 중재한 협약이 팔레스타인의 곤경과 국가 수립 추구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지난주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들이 완전하고 합법적인 국가적 권리를 누리지 않고서도 중동에서 평화가 정착될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강력급 관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군요.
네, 하임 카츠 이스라엘 관광부 장관이 26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습니다. 카츠 장관은 대표단을 이끌고 유엔 관광기구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우디 리야드를 찾았는데요. 이스라엘 장관, 그러니까 강력국 관리가 사우디를 방문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카츠 장관은 성명에서 나는 관광과 이스라엘 대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행동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최근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대표단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자주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지난 9월 초에 있었던 유네스코 행사를 비롯해서 사우디에서 열린 스포츠나 다른 행사에 대표단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에는 슐로모 카르히 이스라엘 통신장관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을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미 자동차 노조의 그 파업 시위 현장을 방문해 노조에 대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동차 노조를 찾을 예정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총기와 탄약 판매액에 11%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주 차원의 총기 과세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농무부가 약 3,000개 학군에 있는 모든 학생에게 아침과 점심을 무상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네. 대통령이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 시위 현장을 찾았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그 미시간주 벨빌에 있는 제너럴 모터스 부품 물류 센터를 찾았습니다. 노조의 그 파업 시위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겁니다. 자동차 노조는 이날로 그 파업 12일째를 맞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노조원들에게 다가가서 주먹을 맞대며 인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같이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확성기 들고 있는 보도사진 계속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파업 시위 현장에서 대통령이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2008년 그 경제 위기 상황을 언급하면서요. 이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에 그 자동차 산업을 희생시킬 때 자동차 노조는 많은 희생을 했다라면서 이제는 자동차 업체가 나설 때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노조원들에게 당신들은 많은 희생을 했고 많은 것을 포기했다면서 우리가 잃은 것을 되찾자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금 자동차 노조의 핵심 요구는 바로 임금 인상이죠. 그 임금 인상 폭이 40%나 되는데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노조 측이 요구하고 있는 40%의 임금 인상을 지지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나는 그들이 이를 위해서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노조와 사측의 협상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준 듯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네네. 사측의 입장은 그 노조의 요구가 과하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현재 사측은 그 40%의 임금 인상은 무리라면서 이를 수용하게 되면은 이 업체의 경쟁력이 저하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체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그 노조의 40% 임금 인상 주장을 지지하는 것은 노조와 사측의 합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지금 공동 파업에 들어가 있는 3대 자동차 업체의 가장 큰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 이 자동차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군요.
네, 머스크 CEO는요,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X를 통해서 노조가 요구하는 40%의 임금 인상 그리고 주 4일 근무는 자동차 업체가 파산하는 확실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테슬라와 그리고 다른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루시드나 리비안 등에는요, 노조가 설립되지 않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미국 자동차 노조의 파업 상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네, 노조는 전면 파업 대신에 그 표적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모델을 생산하는 그 미주리주의 제너럴 모터스 공장과 그리고 미시간주의 포드 공장, 또 오하이오주의 스텔란티스 공장에서 파업을 시작했는데요. 이후 협상의 진전이 없자 지난 22일부터는 GM과 스텔란티스의 그 38개 부품 공급센터로 파업을 확대했습니다. 기존 파업 참가자 12,700명에서 약 5,600명이 추가로 파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자 파업 현장을 찾아간 바이든 대통령. 아무래도 숀 페인 자동차 노조 위원장이 누구보다도 이번 방문 반겼겠죠?
맞습니다. 페인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을 두고 이를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 환영했습니다. 페인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파업 현장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통령이 노동자 계층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페인 위원장의 얘기처럼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노조 파업 시위 현장 방문, 이게 역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치인이나 아니면 뭐 대선 후보가 이 노조의 파업 현장을 찾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인데요. 하지만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노조와 사측의 분쟁 발생 시에 그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직접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그동안 그 현직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AP통신은 그 친노조 성향으로 평가받는 그 32대의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33대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 그리고 비교적으로 최근에 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조차도 현직일 때 그 파업 현장을 직접 찾은 일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26일은 바이든 대통령이 노조의 그 파업 현장을 찾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27일 이 수요일 오늘이죠. 미국은 자동차 노조를 찾는다고요?
네, 27일은 이 공화당 대선 예비 후보 2차 토론회가 열리는 날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선 1차 토론회에 이어서 이번 토론회에도 역시나 불참합니다. 대신 이날 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외곽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공장을 찾아서 자동차 노조 등과 만나 연설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노조의 페인 위원장하고 만납니까?
네, 페인 위원장은 그 미시간주를 방문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인 위원장은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문할 부품 공장에는 노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노조가 없는 곳에서 노조 집회를 하러 간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에 앞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동차 노조를 방문하겠다는 소식은 먼저 알렸습니다.
맞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요, 지난 18일 그 2차 토론회 불참 소식을 알리면서 자동차 노조를 만나겠다라는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요, 미국에서 현재 최대 이슈인 이 자동차 노조 파업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선수를 뺏긴 겁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 바이든 대통령의 자동차 노조 방문에 대해서 이에 관련해서 연일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자동차 노조 파업 현장 방문에 대해서 부패한 조 바이든이 미국의 많은 경제적 불행을 초래한 그의 재앙적인 바이든오믹스 정책으로부터 미국인들의 주의를 돌리고 또 가스라이팅하기 위한 홍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는요, 바이든 대통령의 노조 방문에 대해서 이는 싸구려 설정용 사진 행사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미국의 현직,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노조에 공을 들이는 이유 어떤 겁니까?
네,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조직화가 잘 되어 있어서 노동자 계층의 투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 기준 전체 노동자 가운데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는 10% 정도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이들이 있는 주는 대체로 경합주여서 이들의 지지를 얻어야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총기 관련한 새로운 법안이 시행됐다고요?
네, 개빈 뉴섬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6일 그 총기 규제 관련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겼지만 그 총기와 탄약에 대한 세금 인상이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총기와 탄약에 어떻게 세금을 인상한다는 겁니까?
네, 이미 연방 정부는요 총기와 탄약 구매 시에 이게 판매 금액의 10%에서 11%의 그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요 여기에다가 11%의 세금을 추가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세금은 총기와 탄약 제조업체 그리고 소매업자, 딜러 등의 그 총 매출에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는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AP통신은 그 총기 규제 옹호단체인 브레디를 인용해서 주 차원에서 이처럼 총기와 탄약에 이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미국에서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거둬들인 그 부분의 세금은 어떻게 씁니까?
네, 캘리포니아주는 이번에 서명한 법안을 통해서 매년 1억 6천만 달러의 세수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세금은 학교 등에서의 그 총기 폭력 예방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 법안에 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볼까요?
네, 공원이나 놀이터 그리고 놀이동산 아니면 뭐 교회나 은행 뭐 같은 그런 26개 항목을 지정해서요. 이 지역에서는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봉인된 총기 소지 허용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인상했고요. 여기에다가 그 총기 소지와 관련해 이수해야 하는 훈련 요건도 강화하고 또 봉인된 총기 소지 시에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 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이번 법안 서명. 최근에 캘리포니아 주의 그 총기 규제에 대한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에 이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법안 서명 나흘 전에요. 연방법원은 그 다연발 찬창 사용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총기 규제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법이 총기 소지를 허용한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한다는 것이 연방법원의 결정의 이유였습니다.
네. 자, 뉴섬 주지사는 이번 법안에 서명하면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뉴섬 주지사는 이번 법안 서명이 지난 74시간 동안 미 전역에서 104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나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극단적인 재판부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을 계속해서 벗겨내려고 하지만 총기 규제법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는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뉴섬 주지사는 강조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 주가 실시하는 강력한 총기 규제로 캘리포니아 주 내의 그 총기 관련 사망은 전국 평균보다 40% 이상이나 더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번 법안 서명에 대한 총기를 옹호하는 단체 쪽 반응도 볼까요?
네, 그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그 소총 권총협회는요,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이 단체 회장은 이 법이 우리를 더 안전하게 하지 않는다라면서 이 법은 앞서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2조에 따른 그 총기 소지 권리를 보호한다고 확인한 것에 대해서 보복성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학생들에게 아침과 점심을 무상으로 먹을 수 있게 하는 학교가 많아질 예정이라고요.
네, 미국 농무부가 26일 그 저소득층 학군을 대상으로 아침과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학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CEP라고 알려진 그 지역사회 선별 지원 프로그램 규정을 변경해서 약 3,000개 학군에 있는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무료로 아침과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네, 그러니까 농무부가 관련 규정을 바꾸면서 이렇게 혜택을 받는 학교가 더 많아진 건데, 자, 정책 대상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바뀐 겁니까?
네, 미국에서는요, 이 저소득층을 위한 그 식품 관련 정부 혜택인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그 식료품 교환권으로 이를 흔히 그 푸드 스탬프라고도 부르는데요. 본래 한 학교에서 최소 40%에 달하는 학생의 가정이 이 소득 기반의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무상급식 학교로 선정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25%의 가정만 참여하더라도 연방정부가 급식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규정이 바뀌면서 수혜 대상이 된 학생들이 얼마나 많아진 겁니까?
네, 약 500만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농무부 관계자는 3,000개가 넘는 학군이 이번 규정 변경으로 인한 그 수혜 확대 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유치원에서 그 고등학교를 마치는 교육기간을 미국에서는 K-12라고 부르는데요. 앞으로는 이 적격한 그 3,000여 개 학군의 K-12 학생들 500만여 명이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자격의 학교도 늘어나고 또 그 학교는 모든 학생들한테 무상급식을 제공하게 되는데, 자, 기대하는 효과는 어떤 겁니까?
네, 농무부는 총 6가지 예상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가정의 식비가 절감되고요. 그리고 서류상으로 아슬아슬하게 수혜 기준선을 넘어 혜택을 못 받던 그 가정의 학생들에게 식품과 영양 공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 한 학교에서 정가를 내고 그 급식을 먹는 학생이 있다면은 무료 그리고 할인된 가격에 급식을 먹는 학생들은 수치심을 느낄 수가 있는데, 모든 학생이 다 같이 무상 급식을 받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또 학교의 급식 부채를 없앨 수가 있고요. 학교에서 아침과 점심을 먹는 학생들의 수를 늘려서 학교가 더 건강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학생들이 배가 고프지 않도록 조처를 취했다고요.
네,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 그리고 메인주, 뭐 매사추세츠주와 미시간주 등 총 8개의 주에서는요. 학교가 그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건강한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미국에서는 모든 공립학교 학생에게 일시적으로 이 전면 무상급식을 제공했었는데요. 지난해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일부 주가 이에 대응한 그 관련 법을 마련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농무부의 발표가 지난해 백악관에서 열렸던 기아 영양 보건 관련 회의 1년을 맞아서 나왔다고요?
네, 지난해 9월 28일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기아 문제를 종식하기 위해서 기아 영양 보건 관련 회의를 개최했었는데요. 톰 빌색 농무부 장관은 이날 발표는 모든 학생을 위한 건강한 학교 급식을 약속한 역사적인 백악관 회의 1주년이 다가옴에 따라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농무부가 무상급식 학교의 그 적격성 기준을 확대해서 접근성을 높이면서 아동의 기아 문제가 줄어들고 또 건강 문제가 개선되며 여기에 학생들이 다음 학년으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가 되게 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더 나은 영양과 복지를 갖춘 국가가 되는 길에 들어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 그리고 군 통수권자로서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간혹 대통령 자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공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방헌법은 이런 경우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직 승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And there are absolutely no alert measures that are necessary at this time or contemplate. As of now, I am in control here in the White House.
지난 1981년 3월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 DC에서 총을 맞고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헤이그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며 부통령이 올 때까지 자신이 병원에 있는 레이건 대통령 대신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직 승계 1순위였던 조지 H.W. 부시 부통령은 전용기를 타고 텍사스에서 수도 워싱턴으로 복귀하던 중이었습니다. 미국 수장헌법 25조 1항과 2항은 대통령직 승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제1항 대통령이 면직, 사망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제2항 부통령직이 궐이되었을 때는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명하고 그는 양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그 직에 취임한다.
또 연방헌법 제2조 1항 6절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연방의회는 법률에 따라 대통령 및 부통령의 면직 또는 직무수행 불능의 경우를 규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관리를 정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수정헌법 제20조 3항에도 관련 조항이 보입니다.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로 정해놓은 시일에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하였으면 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 임기의 개시일로 정한 시일까지 대통령이 선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대통령 당선인이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때는 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이 그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지난 1947년에 채택된 대통령 승계법은 대통령직 승계 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직과 부통령직이 동시에 공석인 경우 하원의장이 대통령직을 승계합니다. 만일 하원의장직이 공석인 경우엔 상원 임시의장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며 상원 임시의장직도 공석인 경우 행정부처 장관이 부처가 법으로 설립된 순서대로 대통령직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순서는 국무부, 재무부, 국방부 그리고 법무부 장관 등 순이며 가장 꾸순위는 국토안보부 장관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 경우는 지난 1841년 4월 4일 취임한 지 겨우 한 달이 지난 윌리엄 헨리 해리슨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입니다. 당시 존 타일러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어받았고 이렇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 경우는 이제까지 모두 9건입니다. 승계 이유로는 자연사와 암살이 각각 4건이며 사임이 1건입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직 승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스포츠 강국이고요. 그 스포츠 시장이 가장 큰 나라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지는 탄탄한 유소년 스포츠가 이런 거대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유소년 스포츠 참가 비용만 해도 엄청납니다. 생활 속 경제, 오늘 시간에는 미국 유소년 스포츠 비용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스포츠에 진심인 나라, 미국. 어떤 것에 진심인 나라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가령 마늘에 진심인 한국, 온천에 진심인 일본, 홍차에 진심인 영국, 와인에 진심인 프랑스, 이런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그 나라에서 유명한 것에 진심을 붙여서 그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은 뭐에 진심인 나라일까요? 바로 프로스포츠입니다. 미국인의 프로스포츠 사랑은 유별납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미식축구인 풋볼입니다. 지난 2022-2023 NFL 시즌 풋볼 결승전인 슈퍼볼에 붙은 광고 매출은 5억 달러였습니다. 이 30초 분량의 광고 하나당 평균 가격이 700만 달러에 달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으면 이런 거액이 광고비로 쓰이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의 스포츠바 역시 스포츠의 진심인 미국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곳곳에서는 이 스포츠바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식당에 들어가면 거의 모든 벽면에 수많은 대형 텔레비전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각 TV 화면에 야구와 풋볼, 농구, 아이스하키 등 각종 스포츠 경기가 중계되고 사람들이 식사하거나 술을 마시면서 이를 시청하는 겁니다. 미국 스포츠 산업 규모 얼마나 크죠? 미국 스포츠 산업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압도적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전 세계 스포츠 산업 매출은 1조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가운데 미국 스포츠 산업 매출액은 5,200억 달러로 예상돼 이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스포츠 매출의 거의 절반을 미국이 차지하는 겁니다. 미국 주요 프로스포츠 매출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볼까요? 미국에서는 풋볼과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가 빅4 스포츠로 꼽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축구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 풋볼 경기가 열리는 NFL 리그의 지난해 매출액이 180억 달러로 가장 큽니다. 그리고 야구 경기가 진행되는 MLB 리그와 농구 경기가 열리는 NBA 리그가 각각 약 100억 달러로 매출이 비슷합니다. 아이스하키 경기가 열리는 NHL 리그의 매출액은 약 60억 달러입니다. 미국 4대 프로스포츠 리그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하면 거의 440억 달러인데요. 지난 2021년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은 약 234억 달러 규모였는데 이와 비교하면 미국의 스포츠 산업이 얼마나 큰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매년 전 세계 각 스포츠팀의 가치가 얼마나 하는지 발표합니다. 가장 최근 발표를 보면 미국 NFL 리그의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가치가 80억 달러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NFL 리그의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64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12순위에 든 팀 모두가 미국 스포츠 리그 팀이 차지했습니다. 자녀 스포츠의 진심인 미국 부모들. 스포츠 산업 시장이 이렇게 오랫동안 크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배경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분야 시장에서 계속해서 소비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미국에선 이 스포츠 시장 수요자들이 꾸준히 배출되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들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즐긴 사람들이 커서 스포츠 팬이 되고 이들이 또 자녀들에게 운동을 시키면서 대를 물리며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미국에서 자녀들에게 스포츠에 참여시키는데 얼마나 드는지 볼까요? 아스펜 연구소가 지난해 가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부모가 한 자녀에게 한 운동을 시키는 데 드는 연간 평균 비용은 2022년 가을 기준 약 900달러에 달합니다. 단, 이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이 비용은 큰 차이가 납니다. 가구의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상인 경우 자녀에게 운동을 시키는 데 드리는 평균 비용은 거의 2,100달러에 달했고요. 소득이 5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로 중간 수준에서는 940달러가 들었습니다. 5만 달러 미만의 경우에는 520달러 수준에 그쳤습니다. 자, 어디에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걸까요? 비용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에서부터 미국 부모들이 아이들 스포츠에 얼마나 진심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동 비용입니다. 미국에는 많은 유소년 스포츠 리그 그리고 그 안에 많은 팀이 있습니다. 각 리그에서 우수한 팀은 다른 리그 팀과 시합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이 과정에서 주와 주 사이를 이동해서 경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동 비용입니다. 자동차 연료비, 버스 대여비, 비행기 요금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시즌당 약 260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이어 리그 등록비가 약 170달러 하고요. 장비를 사는 데 드는 비용이
약 $155 그리고 레슨을 받는 비용이 약 $180 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스포츠 몇 가지 뽑아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볼까요? 아스펜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시즌당 드는 비용이 축구가 약 $1,200로 가장 높았고요. 농구가 $1,000, 그리고 야구 약 $715, 풋볼은 약 $580 순입니다. 네, 저는 지금 딕스라고 하는 한 스포츠 용품 전문점에 왔습니다. 정말로 거의 모든 종류의 스포츠 용품을 다 팔고 있습니다. 만약 자녀에게 야구를 시킨다고 하면 관련 용품을 사는데 얼마나 드는지 한번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장을 보겠습니다. 상하이와 양말, 벨트 등을 합하니 $50 합니다. 야구공을 치고 잡으려면 방망이와 글러브가 필요하겠죠. 적당한 제품 가격이 각각 $50로 합치니까 $100 합니다. 그리고 용품을 담을 가방이 약 $60 하고요. 신발은 $50 정도 하네요. 자, 이외에 야구공과 야구장갑 등의 그런 액세서리도 고르니까 전체적으로 대략 $300가 듭니다. 아이들의 운동 현장 직접 가봐요. 저는 지금 버지니아주 비엔나 지역의 한 유소년 야구리그에 속한 팀 연습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사이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팀인데요. 연습장에 와서 보니 한 15명의 어린이가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야구 선수들이 연습하듯이 코치가 쳐주는 야구공을 잡아서 베이스에 던지는가 하면 공격에서 어떻게 뛰어야 하는지 그리고 베이스는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아주 전문적으로 알려주네요. We did a great job in the field. Okay, I'm really proud of you guys. A lot of you guys did some really good job. 코치가 오늘 훈련을 너무 잘해서 자랑스럽다며 특히 1루 베이스까지 뛰어갈 때 필드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파울 지역 밖으로 뛰어간 것을 잘했다고 칭찬하네요. 자, 이번 시즌이 자신의 세 번째 야구 시즌이라는 초등학교 2학년 대니얼 군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ll, I really enjoy playing baseball. You can hit and catch and field and you got to hit the ball and it's really fun to play. My favorite team is the Los Angeles Dodgers.
대니얼 군은 공을 칠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수비할 수도 있다면서 야구하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고 하네요. 가장 좋아하는 야구팀은 LA 다저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프레디 프리먼과 트레이 터너라고 합니다. 꿈은 야구 선수인데 지금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해야 한다고 당차게 말하네요. 자, 부모들은 자녀에게 스포츠를 왜 시킬까요? 2학년 학생 아부의 부모 와기시 씨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I think it's great that the kids get to learn teamwork and run drills and get to practice. It builds a lot of
와기시 씨는 아이들이 팀워크를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어서 이런 점이 매우 좋다고 하는데요. 특히 규율을 배우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이날 저는 아이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유독 잘하는 친구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살짝 가서 그 친구와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나중에 이 친구가 미국 프로야구 선수가 되어서 유명인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사진을 오랫동안 잘 간직해둬야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 유소년 스포츠 비용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어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의심스럽지만 일단 믿어보겠다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I've been working on this new cream. It's amazing. This cream will reduce your wrinkles in no time. You should give it a try.
I'll give you the benefit of the doubt. But, you know, if something goes wrong with my skin, you'll hear from my lawyer.
Oh, don't worry. It's all natural and safe. I've been using it myself. And look at my skin.
제가 주름 없어지는 화장품을 좌한에게 써보라고 했더니 의심스럽지만 일단 믿어보겠다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I'll give you the benefit of the doubt.
상대방의 말에 확신이 가지는 않지만 일단 믿어보겠다는 표현입니다.
I'll give you the benefit of the doubt.
대화 해석해보죠.
I've been working on this new cream.
나는 새로운 크림을 만들고 있어요.
It's amazing.
대단합니다.
This cream will reduce your wrinkles in no time.
이 크림은 당신의 주름살을 줄여줄 겁니다.
In no time.
즉시, 바로, 곧.
Real quick. In no time. This cream will reduce your wrinkles in no time.
이 크림은 당신의 주름살을 줄여줄 겁니다. 화장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Cosmetics, makeup, beauty products.
이 메이크업은 화장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Do you wear makeup every day?
당신은 매일 화장을 하나요? 오늘 대화에서 크림은 facial cream, 얼굴에 바르는 크림입니다. 스킨, 화장수는
toner.
토너라고 해야 합니다. 화장품 관련 대화도 들어보시죠.
I'm looking for a birthday gift for my wife. Can you help me?
How about cosmetics?
She doesn't wear makeup.
How about skincare products?
That sounds good.
생일 선물을 뭘 할지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화장품 어떤지 물었습니다.
How about cosmetics? She doesn't wear makeup.
그녀는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화장품은 메이크업. 화장을 한다고 할 때는
I wear makeup every day. I put on makeup every day.
wear과 put을 사용해서 화장을 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How about skincare products?
스킨케어 제품은 어떤가요?
You should give it a try.
당신도 사용해 보세요.
I'll give you the benefit of the doubt.
일단 믿어보죠.
But you know, if something goes wrong with my skin, you'll hear from my lawyer.
그러나 만약에 내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내 변호사가 연락할 겁니다.
Don't worry. It's all natural and safe.
걱정하지 마세요. 모두 자연 그대로의 것으로 안전합니다.
I've been using it myself and look at my skin.
내가 사용하고 있어요. 내 피부를 보세요. 자, 그럼 끝으로
I'll give you the benefit of the doubt.
일단 믿어볼게요.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ve been working on this new cream. It's amazing. This cream will reduce your wrinkles in no time. You should give it a try.
Well, I'll give you the benefit of the doubt. But you know, if something goes wrong with my skin, you'll hear from my lawyer.
Don't worry. It's all natural and safe. I've been using it myself. And look at my skin.
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ll give you the benefit of the doubt.
일단 믿어볼게요.
I'll give you the benefit of the doubt.
상대방의 말에 의심이 가지만 일단 믿어본다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공부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